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033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서교리문답 2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으셨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25번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조금 길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면 모두가 다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었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장자였던 엘르아살의 맏아들이죠. 엘르아살 그 가문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 그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장자의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 놓으신 그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왜 세우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전부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셨냐 하면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죠. 알고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분이고 이 세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들이 감당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것인가를 답 25번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은 놀라운 현상 하나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자가 제물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냐면은 제사자와 제물이 동일시됩니다. 제가 양머리 위에 제가 끌고 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양은 저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제가 죄인이면은 이 죄를 이 양이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저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야 될 양이 되는 것이죠. 동일시 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죽지 않는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왜 죽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분은 거룩해요.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목사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죠. 왜냐하면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자신은 아마 알 겁니다. 악한 생각도 정죄하고 미워하는 무엇인가 억눌려져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거룩에는 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도 죄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값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을 우리와 동일시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대가를 양에게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다 벗기고 조각조각 내어서 불태워서 살라버립니다. 이것이 양이 비참하게 죽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는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양은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양은 나와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시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곧 내가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이나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 남아있고 우리의 이 육신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올라갈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된 성도의 복이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뉘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딱 하나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담이 무너져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어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주신 두 번째 역할이죠.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은요,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해마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양을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또 해야 되고, 그 이듬 해에 또 해야 되고, 살아가다가 또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게 오면은 또 1년에 몇 번이라도 이 제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불완전하죠.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하고, 세 번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의 이 제사는 사실 그림자 제사이고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하니까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 구약에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약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것은 앞으로 장차 진짜 제사, 참 제사,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믿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받아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에 동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의 죄는요, 짐승이,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속죄를 못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 돼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그림자라면은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단번으로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러 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가 불완전하고 그림자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이유는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돌아서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강해 보이지만은 약하고, 큰 소리는 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견뎌내지 못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죠. 이거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리켜서 중보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견디기 힘든 일들 있죠.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어서 마치 죽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해서 눈물 짓고 있는데 도무지 이것만큼은 못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겨냅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확실한 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쓰러질까 봐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백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 같은데,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보면은 신기하죠. 배후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 찬송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찬송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 당신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응답을 받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보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제단에서 양을 태울 때에 올라가는 연기이고 또 하나는 그 노제단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이 있는데 그땐 바로 앞에 있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놋 제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는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에 있는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과 천상 세계에서 즉 천국에서 하시는 사역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이 땅 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보통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성도는 내가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인생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달려온 줄로 알았는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정근이가 누굽니까? 예, 저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고 계신다고요. 정근이는 세상에 있어 없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근이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예수님께서 개인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비록 힘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이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이분이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일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중보하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후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실천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힘들게 달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를 여기 오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배후에 있었군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요, 늘 찬송해야 되고, 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 이 말씀 합니까? 왜 하죠 이 말씀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다른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친구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좋죠. 내가 지금 병원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빠짐없이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